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 21개 나라 외교 장관들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외교적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제 16일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외교 장관들은 회의를 마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남북대화가 지속적인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남북대화에서의 진전을 지지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이 필수적이며 실현 가능하다는 데 협의했다며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제재와 추가적인 외교 행동을 고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멈출 수단을 포함해서 북한의 해상 밀수에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약 북한이 올바른 길, 즉 관여와 토론, 협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군사적 선택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올바른 단계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은 대화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점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1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 선수단의 출전 종목과 규모, 개회식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회담에서 응원단 230여 명을 파견하겠다며 응원단과 선수단, 태권도 시범단 등이 경의선 육로로 방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양측은 얼마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면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양측의 구체적 입장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대한 지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16일 이 기구에 당초 지원하기로 계획한 1억 2,500만 달러 가운데 6천만 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 달러에 대한 집행은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다른 나라들이 원조를 확대하고 기구가 개혁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조치와는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난민기구의 활동은 70년을 난민으로 살아온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민족 거주지역인 북부 라카인주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해 적어도 7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16일 라카인주 마육우에서 불교신자 4천여 명이 모여 전통 행사 개최를 불허한 당국의 항의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요구하며 고무탄을 발사했지만 시위대가 돌을 던지며 과격해지자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7명의 시위 참가자가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대 아라칸 왕국의 수도였던 마육우에서는 해마다 아라칸 왕조를 기념하는 전통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당국이 행사 개최를 불허했습니다. 인구의 약 40% 정도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미얀마에서는 정부와 소수민족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카인주에서는 지난해 8월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탄압해 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운동인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활동가 조슈아 웡 씨가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웡 씨는 2014년 시위 당시 점거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은 오늘 17일 판결에서 점거 시위에서 조슈아 웡 씨가 깊숙이 관여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건강검진 결과 정신건강에 매우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인 로니 잭슨 박사는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인지능력 검사 결과 관련해 대단히 좋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의 이은경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공동 입장을 하거나 단일팀을 구성하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택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적 선택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 비핵화를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산간 지역에는 새벽 한때 눈이 내린 뒤 아침부터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남북은 현재 고위급 실무회담을 열고 개회식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공동 입장을 하거나 단일팀을 구성하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동 입장하거나 단일팀을 만든다면 북한이 단순히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훨씬 좋은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방안 등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회담에서 평창올림픽 기간에 응원단 230여 명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측은 또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이 서해선 육로를 이용해 남측으로 이동하는 안을 한국 측에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패럴림픽에도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계략적인 구상을 알려왔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북측 선수단의 종목과 규모,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 파견 규모,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 마식령 스키장 이용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북은 지난 15일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예술단이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은 지난 2002년 8월 8.15 민족통일대회 이후 약 15년 만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예술단과 응원단을 대거 남측에 보내는 데는 북한에 대한 한국 내 인식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북한 응원단이 왔을 때 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됐는지를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남한 내의 이미지가 특히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뭐 개선되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런 것을 아마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는 북한 선수단의 규모가 작은 만큼 자신들이 올림픽에 뭔가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북한의 응원단이나 예술단에 대한 관심이 남쪽에서 많았으니까 실제로 상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그 북한이 뭘 보여줄 수 있고 또 남북 관계에서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겠죠 아마 그게 큰 것 같아요.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택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북한 스스로 촉발시킬 것이라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군사적 상황은 북한의 좋은 결과가 아닐 것이라고도 경고했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북한 관련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선택에 따라 군사적 대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make significant advances in both its nuclear weapons, the lethality of those weapons has demonstrated.
틸러슨 장관은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이들 무기의 치사율,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상당한 진전을 계속한다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올바른 길, 즉 관여와 토론, 협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북한 스스로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바른 단계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은 대화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점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단계를 밟을수록 또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빠질 뿐이라는 점을 북한과 정권이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금은 대화를 할 시간이지만 북한 스스로 대화를 원한다고 말해주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밀수와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과 해상 차단 등을 놓고 광범위한 토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개국 장관들은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데 동의했으며 다음 단계는 이미 만들어진 유엔의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외교장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들과 일본, 인도 등 21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이날 개회 연설에서 북한이 신뢰할 만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시점까지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it was in the beginning, the great goal of the pressure campaign is to cut off the sources of funding that the DPRK uses to finance its illegal nuclear.
또 대북 압박 캠페인의 중대한 목표는 북한이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자금을 충당하는 재원을 끊기 위해서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The object of negotiations, if and when we get there, i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틸러슨 장관은 회의에 모인 나라들은 이 목표 아래 연합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의지와 결속을 북한이 틀어지게 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방어와 군사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같은 선상에 놓는 쌍중단 접근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미국 등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Map is a snapshot of air traffic in Asia on the morning of Friday, January the 12th, a rather ordinary day.
틸러슨 장관은 일반 여객기들의 위치가 표기된 1월 12일자 동북 아시아 일대 지도를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루하루 인근 항로를 비행하는 여객기가 하늘에 많이 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이나 파편이 민간 항공기에 미칠 가능성은 현실이라면서 지난해 11월 2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의 탑승객들이 시험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하늘을 날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주변에 9대의 민간 항공기가 더 있었고 716대의 항공편이 이날 일대를 지나가기로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he FAA says the total available seats almost 716 flights were 152,110. That's a lot of
특히 미 연방 항공청은 716대의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을 15만 2,110명으로 추산했다며 이는 많은 나라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거리가 미국보다 가까운 세계 주요 도시들을 나열하면서 북한 문제를 국제적 해법을 요구하는 국제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각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해상 차단 등에 협력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최근 한국과 대화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not avert our eyes from the fact that North Korea relentlessly continues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놓고 열린 남북 간 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 간 대화에 나선 만큼 제재 완화나 원조와 같은 일종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너무 순진한 시각으로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의지를 보이는 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어떤 형태로든 경제 지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취소시키고 강경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n addition, if the inter-Korean dialogue does not advance as North Korea wishes, North Korea may blame others and use it.
아울러 북한의 바람대로 남북 간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추가 도발과 위험한 행동을 취할 구실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고노 외무상이 지적한 남북 대화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 캠페인에 동참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Colleagues and friends, excellencies, despite these overture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South, North Korea has yet to show any.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의무를 충족시키려는 어떤 의사도 보이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심적인 협력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면서 북한이 방향을 바꾸고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확고한 목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길로 나아갈 경우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한국과 대화에 나선 건 최대 압박 캠페인 때문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압박 캠페인의 목표가 비핵화라는 점도 확인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헤더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참석 국가들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향상시키는 데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게 중요한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fresh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the DPRK are having conversations. We just saw the second one.
올림픽과 관련된 남북한 간 두 번째 대화가 전날 진행된 것을 봤다며 이는 좋은 신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듯이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없었다면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화는 올림픽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를 비판적으로 본다는 지적에 이들 국가의 목표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Russia and China can call it whatever they want to call it. It is clear and the bottom line with that is both of them.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회의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지만 핵심은 두 나라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된 세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여기에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이 과거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해서 경제발전을 이룬 사실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네.
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간 중재자의 역할을 맡겠다 이렇게 나선 이유가 뭘까요?
예, 카자흐스탄이 과거 보유했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경제 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카자흐스탄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었지만 옛 소련 붕괴 이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나라들의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핵포기와 관련된 경험을 북한에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카자흐스탄이 핵무기를 포기해서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를 만들 수 있었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커졌을 뿐 아니라 친구도 늘었다고 자랑했었습니다.
예. 카자흐스탄은 그럼 과거에 어느 정도 핵무기를 보유했습니까?
예, 지난 1990년 붕괴 당시 3만여 개에 달했던 소련의 핵무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편제돼 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핵무기 수는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였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전략 핵무기 1410개, 대륙간 탄도미사일 104기, 전략 핵폭격기 40대 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1991년 핵포기 당시에도 현직에 있었는데요.
예.
핵보유보다는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그의 결단으로 러시아와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국제사회의 투자와 지원 아래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예. 카자흐스탄이 핵포기를 결정한 게 소련 붕괴 직후죠?
그렇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독립국가가 된 지 두 달 만인 1992년 2월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러시아에 인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했습니다.
예.
그해 12월에는 미국과 비핵화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대규모 경제 원조를 약속받았습니다. 특히 1992년 5월에는 핵확산 금지 조약, 이듬해 10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는 등 핵무기 포기를 위한 절차도 착실하게 진행했습니다.
예. 카자흐스탄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걸쳐있는 나라로 인구는 18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16년 현재 1인당 GDP는 7,700달러 수준인데요. 1,000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에 비해 7배 이상 많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이라크의 뭐 사담 후세인 정권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의 리비아 정권이 붕괴된 게 핵 포기 때문이다. 핵무기 포기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무기 보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과는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이죠.
예, 국제사회의 대북 설득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립과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건 핵포기 과정과 이후 카자흐스탄의 변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경제 원조를 받은 카자흐스탄의 사례,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의 관 배치는 여러 해 동안 계속된 순환 배치의 일환이라고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앞서 스텔스 폭격기인 B2에 이어서 B52 폭격기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전략 폭격기의 괌 배치 확대 해석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매건 쉐이퍼 공보실장은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미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이 오랫동안 태평양 사령부의 담당 지역 내 임무에 참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배치된 B2 스텔스 폭격기는 2014년부터 시작한 폭격기 보증과 억제 임무의 일환으로 괌에 순환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B-52 폭격기는 2004년부터 시작한 폭격기 지속 배치 지원에 따라 순환 배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앞서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던 B-52H 폭격기 6대와 병력 300명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52가 B-1B 랜서의 임무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B-2 스텔스 폭격기 3대와 병력 200명을 역시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쉐이퍼 공보실장은 17일 BOA에 기존의 임무를 수행하던 B-1B 랜서도 여전히 괌 기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폭격기 지속 배치 기한 만료에 다른 군용기 임무 전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사우스 다코다주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B-1B 랜서 편대의 임무는 1월 말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3대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1B와 B-2, B-52가 모두 괌에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쉐이퍼 실장은 앤더슨 공군기지가 3대 폭격기를 동시에 모두 수용한 것은 지난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B-52는 고도 5만 피트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핵과 재래식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12발과 정밀 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최대 6,400km를 날아가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B-2 스피릿은 18톤에 달하는 다양한 무기를 탑재한 채 중간 급유 없이 초음속으로 1만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1997년에 첫 실전 배치됐으며 대당 가격은 1998년 기준으로 11억 달러, 미 공군은 총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과 재래식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B-2는 특히 북한의 방공망을 손쉽게 뚫고 들어가 지하 벙커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최근 미 공군이 잇따라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괌에 배치한 데는 북한 정권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전직 미 공군 장성이 밝혔습니다. 공군 중장으로 예편한 데이비드 뎁툴라 전 미 공군 수석 부참모차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략 폭격기가 북한의 방공 시스템을 뚫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뎁툴라 전 중장은 괌에 폭격기 지속 배치를 개시한 장본인으로 태평양 공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서 미 공군의 정보 감시 정찰을 총괄하는 수석 부참모장을 지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미국 공군이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을 잇따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습니다. 기존의 B-1B 전략폭격기와는 달리 이번에 배치된 B-2 스텔스 폭격기 또 B-52 폭격기는 핵무기 공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Well, you're talking to the right guy because as a major general in 2004...
그 질문에 대답할 적격자와 말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2004년 공군 소장으로서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작전참모부장으로 있을 때 괌에 폭격기 지속 배치안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 공군은 그때, 즉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괌에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을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의 미 폭격기의 지속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폭격기 담당 요원들에게 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B-2와 B-52 폭격기의 괌 배치는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움직임은 분명히 북한의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Because they provide a long-range strike capability.
전략폭격기들이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전략폭격기들은 서태평양 어디든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합니다. B-2 폭격기는 전에도 괌에 배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순환 배치된 B-2 폭격기 석대도 북한이 이미 인식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B-2는 불과 몇 시간 안에 북한든 서태평양 어디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폭격기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What's important to recognize is that our asymmetric advantage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is air power.
북한에 대응한 우리의 비대칭 우위가 공군력, 특히 스텔스 기능이란 것을 북한 정권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B2, F-22, F-35 같은 스텔스 기능을 가진 군용기들은 북한의 방대한 통합 방공 시스템을 뚫을 수 있습니다. F-18, F-16 같은 구형 전투기들이 충돌 시 조기에 격추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만 스텔스 기능을 가진 폭격기의 문제는 우리가 보유한 B2 폭격기가 단지 20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규모 역시 우리 전략의 중대한 요소라고 볼 때 우리는 이런 스텔스 폭격기의 규모와 능력을 더 증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B-52는 이달 안에 B-1B를 대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3대 전략 폭격기가 동시에 괌에 배치된 전례가 있습니까?
Yeah, we've deployed all. We've deployed B-1s, B-52s, and B-2s to Guam many times before.
그렇습니다. 우리는 B-1, B-52, B-2 폭격기를 모두 괌에 배치한 전례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북한 정권은 매우 도발적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어떤 형태의 공격도 김정은과 그의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수사가 매우 강력하고 저는 솔직히 이런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같은 공격적인 행태를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지 정권의 수명만 단축시킬 뿐이니까요.
한국 내 진보 계층에선 이런 미군의 전략폭격기 배치 움직임이 오랜만에 이뤄진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Well, that's silly. Because once again, the bomber rotations to Guam have been continuous.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괌에 14년째 이런 전략 폭격기들을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걱정해야 할 대상은 김정은의 공격적인 수사입니다. 김정은은 약함이 아니라 오로지 힘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적인 분들은 순전히 김정은 정권의 힘만 강화시켜줄 그런 접근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 공군은 전략폭격기들이 괌이 얼마나 길게 배치될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치된 B-2와 B-52 전략폭격기들이 얼마나 괌에 머물 것으로 보십니까?
There is a rotational schedule that each of the bomber units that gets deployed to Guam fulfill.
각 폭격기 편대마다 순환 배치 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배치는 괌에 지속적으로 폭격기를 배치한다는 장기적인 순환 배치 일정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마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되면 또 다른 폭격기 편대로 대체될 것이란 겁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뎁툴라 전 미 공군 수석 부참모장으로부터 미 전략폭격기들이 최근 괌에 배치된 배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하와이 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단일화된 미사일 경보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슨 장관은 미국 미사일 경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es, I will, and I'd also like to work with you to ensure that we're providing specific instructions on what to do upon it.
닐슨 장관은 16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경보 체계 마련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 본토로 다가오는 미사일 위협에 각 지방 정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획일화된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들이 미사일 경보 작동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시사항 또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3일 하와이에서는 비상관리국 직원의 실수로 탄도미사일 경보가 발령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을 빚었습니다. 하와이를 지역구로 하는 매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사람들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addressing issues with alerts about a ballistic missile threat from a foreign country, everyone assumed that it was from North Korea, is not only a state problem.
그러면서 이번 하와이 탄도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는 단순히 주정부 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닐슨 장관은 국토안보부가 각 주정부의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We provide the backbone to ensure that at any time, if the president or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ould need to send an alert to citizens with an impending catastrophic event, for example,
대통령이나 국토안보부가 시민들에게 재난 임박 사실을 알려야 할 경우를 대비해 중추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각 지방 정부들이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이 체계를 자체 활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미사일 위협 경보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가 오는 2월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리차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What we need to focus on is supporting diplomatic solutions with the North Koreans. The dangers of miscalculation grow by the day. And the North Korea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proceeds every day.
북한의 핵 개발은 매일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약과 같아 오판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겁니다. 블루멘탈 의원은 현재 필요한 것은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네, 최근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대북 압박 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이에 따른 결과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런 입장에 동조한 한국 대통령까지 비난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지화 기자와 함께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 기자, 국무부 당국자가 북한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나라들을 일일이 열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계획국장은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각 나라들의 대북 독자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같이 들어보시죠.
Malaysia kicked out North Korean laborers. Qatar and Kuwait halted work visas to North Koreans. The UAE has completely severed diplomatic ties.
말레이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쫓아냈고 카타르와 쿠웨이트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또 아랍에미리트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며 페루와 스페인, 이탈리아는 북한 대사를 추방한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어 포르투갈도 지난해 7월부터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국에 있는 노동자 숫자 축소하고 또 외교 관계를 격하는 게 핵심이군요.
네, 이날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외에 교역 관계를 축소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이행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훅 국장은 동맹국, 협력국들이 북한에 새롭고 전례 없는 수준의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북한과의 교역 관계를 끊었습니까?
네, 필리핀과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수단, 태국, 부르키나파소 등이 북한과의 교역을 끊거나 대폭 축소한 나라들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북한의 10대 교역국으로 꼽힌 나라가 4곳이나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들이 북한에는 얼마나 타격을 주게 될까요?
예, 북한은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과 북한의 연간 교역액을 다 합치면 1억 2천만 달러로 북중 교역 총액에 비해선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 중국마저도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면서 북한과의 무역을 대폭 줄였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전체적인 북한 무역액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북한 대사가 여러 나라에서 추방당한 소식도 꾸준히 들렸죠?
네, 앞서 훅 국장이 소개한 페루와 스페인, 이탈리아 외에도 멕시코와 쿠웨이트 등이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쫓아냈습니다.
예. 그런데 대사를 추방하는 게 의무는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성과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지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21호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의무가 아닌데도 앞서 소개한 나라들이 대사를 추방하면서 대북 압박 의지를 확고히 한 겁니다. 아울러 페루와 이탈리아, 독일, 불가리아, 남아프리카는 북한 외교관을 감축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외교 관계를 끊는 나라들도 있다고요?
네, 포르투갈이 대표적인데요. 포르투갈은 지난해 10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과의 모든 외교 관계와 공식 접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훅 국장이 아랍에미리트도 이런 분위기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최소 두 개 나라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손본 것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낸 나라들도 있는데요. 사실 안보리 결의가 정한 추방 시한은 2019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단계적으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조치를 결의에 담았는데요. 먼저 지난해 9월 채택된 결의 2371호는 북한 노동자의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더 늘리지 못한다고 했었고요.
예.
이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서 채택된 결의 2375호는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갱신을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결의 2397호가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2년의 시간을 줬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아직 2년에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말레이시아와 카타르, 쿠웨이트, 앙골라, 몽골, 몰타 등이 북한 노동자를 내보내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각국의 조치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훅 국장은 틸러슨 장관이 모든 양자 회담 때마다 북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떤 나라 외무장관과 만나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촉구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이런 대북 압박 캠페인의 목적이 북한 정권에게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는 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의 대북 압박을 인내하는 외교로 표현한 부분도 흥미롭군요.
네, 아마도 모든 나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온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급진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게 아닌 하루하루 외교를 펼친다는 건데요. 훅 국장은 이런 틸러슨 장관의 인내하는 외교가 많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이 강조하는 외교라는 게 결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BOA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이 펼치는 외교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일종의 전략입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이 외교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최대 압박을 펼쳐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한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구체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북한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하겠다 하고 또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응한 이런 결과들 역시 미국의 최대 압박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었고요.
예.
훅 국장 역시 대북 압박 캠페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제적인 압박 캠페인에 아픔을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과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대화를 하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데는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북남 대화라는 결과가 마치 저들 주도의 국제적 제재 압박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주절대는 트럼프에게 사실이 그렇다고 감사까지 표하면서 북남 회담을 북핵 폐기를 위한 조미 회담으로 이어놓겠다고 주제넘게 발라맞추는 남조선 당국자의 비굴한 처사는 더더욱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다.
북한은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도 아직 평양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참가 결정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대북 압박의 성과와 이에 따른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서 함지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올해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 비핵화를 꼽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함께 외교적 노력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유엔 총회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했습니다.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sleepwalking our way into calamity.
우발적인 행동으로 재앙에 이르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단호한 결정들을 환영한다며 그 같은 결정들이 완전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단합된 행동은 외교적 관여를 위한 길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제프리 펠트먼 사무차장을 북한에 파견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북한이 군사회담 등 통신 채널을 다시 개통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critical to lower the risk of miscalculation or misunderstanding and to reduce tensions.
오산이나 오판의 위험을 낮추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에 고무됐다며 자신도 직접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작은 희망의 신호를 쌓아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의 창이 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견해에도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동 국가 요르단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15일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김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르단 정부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요르단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일본에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요르단과 북한에는 양국 대사관이 개설돼 있지 않고 두 나라 간 외교 관계 역시 활발한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요르단이 최근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has just decided to cut its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고노 외무상은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요르단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국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리거나 추가 행동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선적을 취득한 자국 선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26일 요르단을 방문해 아이판 사파디 외무장관과 만나 예루살렘 수도 이전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같은 날 하니 물키 요르단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한 신규 지원금 1,740만 달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이 세계 평화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공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범죄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6일 발표한 2018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최고 1점에서 최악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7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서도 3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조사 대상 195개국 가운데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마이너스 1점을 받은 시리아와 2점을 받은 남수단 등 두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이 세계 평화에 가장 명백한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장기간의 영내 갈등을 지속시키고 인도적 위기를 촉발하며 핵무기고를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국제 안정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공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억압적인 범죄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세계 자유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계속해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으며 강제 국내 이주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외에도 시리아와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적도기니,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 나라가 올해 최악 중 최악의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전 세계 71개국에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쇠퇴하는 등 국제적으로 12년 연속 자유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조사 대상국 195개국 가운데 88개국이 자유로운 국가, 58개국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그리고 49개국이 자유가 없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은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 낮아졌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미국을 올해 주목할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오랜 기간 독립적인 역사를 지닌 미국의 언론과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전년도보다 2점 더 오른 84점으로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비난하는 새 책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책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파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최고 존엄을 운운하며 지도자를 전혀 비판하지 못하는 북한과 달리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이런 문화가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김근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책 화염과 분노를 자세히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 언론인 마이클 울프가 쓴 이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이상설 등을 제기하며 그와 가족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책이 거짓말로 가득 찼다며 비난했지만 많은 미국 매체들은 이 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 서점가에서는 이 책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파문, 반 트럼프 감정 확산, 망신 등을 운운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파멸을 예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1일 VOA에 노동신문의 이런 모습은 역설적으로 두 나라 매체의 현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매체는 분명히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북한 매체는 자유가 전혀 없고 정부가 모두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국민은 지도자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며 반대로 북한인들은 북한 매체나 언론에 김 씨 일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은 날마다 볼 수 있는 일상입니다. 아마존 등 인터넷 서점에서 역대 미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비판하는 책들이 수십 권에서 수백 권에 달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역대 최악의 대통령, 오바마가 어떻게 미국을 배신했나, 오바마 스캔들 등 그의 정책을 싸잡아 비난하는 책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의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대변인이 대통령의 언행과 정책을 놓고 날선 언쟁을 벌이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에서도 실시간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미국과 자유민주 국가들의 모습입니다. 북한과 미국에서 모두 대학을 졸업한 탈북난민 조성우 씨는 미국 정착 초기에 시민들이 지도자에 관해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매우 낯설었다고 말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생각조차 안 하죠. 뭐 비판할까 말까 이런 생각조차 안 하죠. 어차피 나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요.
북한에서는 늘 미국과 한국 지도자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자국민이 지도자를 비판하는 모습은 매우 신선했다는 겁니다. 조 씨는 특히 시민권을 받은 후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 뒤 시민의 힘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 때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잖아. 대통령이 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그래서 또 그런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같은 대통령이 세워지기도 했고 대대로 이렇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 저는 이 시민사회와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지금 요즘은 일도 하지만 이제는 이 사회에 나도 그냥 멍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속해 있는 사람이고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의무도 있고 뭐 선거에 적극적 참여하다든지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런 이슈를 볼 때마다 아 나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저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해야 되겠구나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또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지하고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트 총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지도자들을 자유롭게 선출하는 민주주의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First and foremost, our leaders are elected. These are democracies. We elect them to serve.
미국인이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 것은 지도자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란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그러나 북한은 김 씨 가족이 70년 동안 권력을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으며 대대로 권력을 세습하는 게 미국과 북한 사이의 명백한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유교적 문화가 있는 한국도 투명하게 지도자를 선출하고 잔잘못을 비판하는 것을 볼 때 북한 정권의 주장대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란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북한 주민들도 이런 진정한 민주주의의 혜택을 경험하고 이해해 한국처럼 자유롭게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근삼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되돌아보는 특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kHz로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